제가 오늘은 이제 새생명 축제여서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좀 여러분 앞에 한번 더 소개하는 그런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말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전하는 말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 인생에 그 정말로 특별한 도움을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적 사춘기를 수월하게 지났거든요. 보기보다 그렇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부터 속을 썩였어요. 20살, 21살. 아마 여기에도 이제 부모님도 계신데 자녀들이 사춘기 잘 보내다가 20살 돼서부터 갑자기 막 흔들리고 막 어긋나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살, 21살 거의 뭐 낮밤이 바뀐 채 살았어요. 지금도 그 젊은 날에 저에 대해서 아,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제가 건네기도 합니다. 여튼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좀 흔들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삶을 약간 좀 스톱하고 군대를 한번 다녀와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논산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군대에 가서 뭔가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정비를 하고 전역하고 다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근데 입소대에 가서 이제 3일 정도 대기했다가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김영윤 호명을 하더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신체 검사를 했는데 왼쪽 폐 위쪽에 폐 결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니까 가서 진료를 받고 회복을 해서 뭐 다시 오든 말든 해라 해서 7급 귀향 조치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제 웃으셨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귀향 조치를 받았던 사람이 그 당시에 한 70명 정도 있었어요. 논산이 워낙 그게 크니까 훈련소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딱 보면 내부만에 딱 들어갔대. 대기하는 사람들이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다들 웃고 있어요.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좀 무너졌던, 내가 흔들렸던, 내가 후회하고 방황했던, 후회스럽고 방황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니까.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까 무척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쭉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낄낄깔깔 거리면서 뭐 야 어디 세상 나가서 돌아가서 한번 어디서 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마음이 그랬어요. 실제로 뭐냐면 이 기차가 어디 가서 꽝 부딪혀서 그냥 제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아들이 갑자기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놀라기도 하셨고요. 건강에 어디 큰 이상이 있나 싶어가지고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더니 일단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자 하신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났더니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어보죠. 폐결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스타일이 원래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감정을 섞지 않으시고 약간 그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저희 어머니나 이제 궁금한 거죠. 완치는 되는 겁니까? 지금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건가요? 다시 이렇게 입대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어느 정도로 약을 먹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여쭤보는데 의사선생님 반응이 약간 좀 퉁명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약봉지를 들고 돌아와서 약을 하루하루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복용을 하는데 마음이 계속 이렇게 좀 불편한 거죠.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러시고 또 저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상황이 너무 이런 괴로우셔서 또 수소문을 하셔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사실 진료하시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EBS 명의 프로그램에도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권오정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자가 엄청 많았는데 어렵사리 어렵사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그 예약을 잡았습니다. 찾아뵙고 이제 그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막 좀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저희 어머니하고 한 20여 분 정도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저랑 저희 어머니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께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정말로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또 저희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라도 6개월 정도 약을 먹어보자 라는 진단을 내렸을 거라고. 그리고 몸관리 잘하고 잘 먹고 잘 자면 충분히 좋아져서 군대로도 다시 갈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정말 이렇게 따뜻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뒤에 예약자들이 엄청 많은데. 저 같으면 그냥 막 빨리 보고 막 얘기한 다음에 보낼 것 같은데 저랑 저희 어머니의 형편을 헤아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 좀 약을 먹는 거는 차후에 혹여 재발을 하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군대에 다시 갔을 때 거기서 이게 좀 안 좋은 방식으로 이게 좀 확 이게 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약을 먹으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의사분의 그 진료의 처방에 잘 따르시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결과는 같죠. 6개월 약을 먹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9개월 정도 약을 먹었어요. 아침마다 폐결핵 약을 먹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소변을 빨갛게 봅니다. 그럼 아침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좀 잘못 살았구나. 그 젊은 날의 그 후회들도 이렇게 후회와 방황의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회개하게 되고 정말 아침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진료의 결과였는데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안돈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그런 정성 어린 배려심 있는 또 친절한 말씀이 저랑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정말 명의는 몸도 고치지만 마음도 고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마음까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말에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걸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튼 그 교수님의 격려를 받고 제가 잘 진료를 받은 후에 군대로 다시 입대했습니다. 그게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동네예요. 인제 원통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라운 게 거기에서 제 인생을 뒤바꿔 주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민간인 군목이셨는데 호세아서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군 장병들은 하고 졸았어요. 근데 저는 그날 혼자 부흥회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눈여겨보셨을까요? 그 한 주간의 끝, 한 주간 동안 많이 회개를 했는데 군복무 중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네가 이거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군 선교사로 내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콜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께서 조금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삶의 스토리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건네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좀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종교나 사상의 창시자 중에 네 명을 특별히 꼽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동양에서 처음 일본 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분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 맨 앞에 그 네 분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흔히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4대 성인 누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죠. 일단 예수님 우리는 1번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 있으시죠? 네, 부처님 계십니다. 원래 석가모니신데 이제 부처라고 이제 불교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세 번째 누구 있으시죠? 네, 공자 선생님 계십니다. 동북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유교를 이제 창시한 사람으로 유교 사상을 만든 사람으로 널리 일컬어지고 있고요. 자, 네 번째 누구 있으시죠? 네, 테스 형 계십니다. 소크라테스님이라고. 네, 테스 형, 네, 소크라테스님 계시고 소크라테스를 빼고 마호메트를 넣기도 해요. 이슬람교를 만든. 그래서 그 네 번째는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근데 여튼 그런 성인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흔히 세속사회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확인해 볼 텐데 예수님은 다른 4대 성인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셨어요. 섞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4대 성인들은 진리는 이것이야. 진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4대 성인의 그 취급을 받는 그런 분들과 이 메시지의 방식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의 나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4대 성인은 자, 진리는 저기에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모름지기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진리이니 나를 따르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아까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꼽으셨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처라는 말, 붓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붓다, 부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눈을 뜬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부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부처의 핵심적인,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다른 4대 성인과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다른 4대 성인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판이한 차이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가 있다면 결코 주리지 아니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주리다라는 것은요, 이게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실존이 경험하는 내면의 헛헛함, 공허함,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절대적인 무력감과 고독감, 여러 가지 그 목마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진리가 저기 있으니까 그걸 따라라 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메시지가 강화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놀랍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유명한 나사로라는 한 청년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다.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구원, 영생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구원이고 내가 영생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소개하시는 것과 동시에 놀랍게도 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로 초대를 하세요. 끊임없이.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짐을 진 자들이 있다.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너희를 안식하게 하고 너희가 정말로 사모하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선사해 주겠다. 나에게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 살아가다가 어떤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목마름이 딱 생겨나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는 반드시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꼼꼼히 뜯어보면 놀랍게도 마치 이 세상의 재판관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판결하는 판사와 같은 절대적인 판사와 같이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한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죄사함 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 너 죄사함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내가 죄사함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무엇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여성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언어를 구사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유명한 삭개오라는 한 인물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라는 한 인물의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구원받았고 이 집도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냥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절대자, 이 세상을 지으신 절대자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신 표현입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을 보겠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운신할 수 없는 분이죠.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파란 글씨만 여러분이요.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선포를 하시나. 당연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의아해합니다. 특별히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율법 교사들이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 예수께서 결국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만 있는데 신성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그 신성 모독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왜 하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꺼내시는 겁니다. 너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냐? 라고 서기관에게 되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혼자 좀 하지 맨날 묻더라 하실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자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자가 예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단순히 육신을 고치는 것보다 정말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매우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펼친다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돼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도 현실이 되었고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라는 것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봐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성인, 어떤 종교나 사상을 창시했던 분들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시고 매우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일러주시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초대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게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만들어낸, 창시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구별의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여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왜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가끔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배경으로 한 사극에 보면 왕이 있죠. 근데 왕하고 거의 똑같은 대접을 받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세자죠. 그럽니다. 세자예요. 왜냐하면 장차 이 세자가 무엇이 될 거기 때문에? 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과 같은 거의 그에 준하는 대접을 합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인데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한다면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나 같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원래 죄 있다 없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파란 글씨 같이요. 시작.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안에 일관된 태도로 또 대단히 조화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다는 것, 꺼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신앙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겠다,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제가 좀 심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정신병 환자 취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꺼낸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이거나 진짜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기꾼 혹은 미치광이의 다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양자택일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우리는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양자택일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한 3년여 공생애의 삶을 사십니다. 30살부터 한 33살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는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을 표현하신 게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전부예요.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요. 이 빨간 글씨,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렇게 굵게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빨간 글씨,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그런 약한 것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자,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자, 시작.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전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혹은 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예수님과 한번 좀 만나보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노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게 전부인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과 그 삶이 병들고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무력한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한 23억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상에는 그보다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어떤 탁월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미국에도 그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전학, 또 물리학, 또 천문학 이런 데 어떤 최첨단을 걷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그런 학문의 분야에서 정말 일가를 세운 그런 사람들도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혹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하긴 했는데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뭘까라고 좀 궁금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니까요. 아까 저희 1부 예배 때 우리 박혜원 전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0년 만에 교회 오신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아름빛교회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다가 10년 만에 오늘 현장에 오셨답니다. 현장에 오셔서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카드를 적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세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말 이렇게 좀 관심과 궁금함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더 탄탄하게, 좀 더 꼼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해 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야기를 건네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저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진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 또 기독교 신앙의 믿는 바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예수를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훨씬 더 알아가야 될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점점 더 풍성히, 부요하게 알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새생명 축제라고 하면서 또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날이죠. 축제와 같은 날인데 이따 꼭 화분 다 받아가세요. 들르셔서.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한국 땅에 목사도 많습니다. 한국 땅에 성도님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지금 섬기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묵직하게 때마다 깨달음을 주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세요. 정말 귀하세요. 근데 한국 땅에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이 덕스럽지 못하고 사실 잘못된 어떤 선택들을 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아프게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일원으로 꼭 드리고 싶어요. 원래 예수께서 꿈꾸시는 나라, 예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툼과 분쟁과 반목의 세상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아름빛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런 교회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에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아주 결정적인 정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어떤 정서의 변화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예외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재미는 줄 수 있지만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한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충천하듯 쫙 차오르는 어떤 영혼의 만족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벗삼아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차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죠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르신 이유가 뭐냐, 그걸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이 모든 가르침을 보여줬다. 그것은 언어적인 가르침이고 행동의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알려주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글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붙들려 있는 사도 바울,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안에서 그 신령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하늘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국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서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그런 하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더 적극적으로, 더 건강하게 탐구해 가시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가실 때 예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빛교회 새생명축제를 맞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궁금증이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끝에 이 세상과 우리 삶에 진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싹이 새롭게 돋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모든 음성이 새롭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저마다 인생에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걷고 있습니다. 그 짐을 대신 지시고 함께 지시며 가볍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께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생명과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활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3절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
세상을 이길,
세상을 이길 힘 주시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혹 계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이야기를 건네고 계십니다. 저에게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평생을 뒤바꾸어 놓는 그런 귀한 격려, 위로 또 치유의 음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세요.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더 진지하게 탐구해 가겠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탐구하면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좀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짐과 어떤 인생의 고난의 이야기를 꺼내놓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를 더 깊이 탐구해 가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부유한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터득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러한 가정과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한 같이 올리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조곤조곤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건강한 그리고 낯선 그런 탐구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는 판이하게 다른 분이십니다. 다른 성인들, 종교의 창시자,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과 전혀 다른 분.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욱더 터득해 갈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탐구해 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귀한 분들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신실하게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면서 걸어가는 진짜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께서 말 딛고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각 가정 위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삶에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 위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진지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수를 더욱더 탐구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일상과 가정과 삶의 현장 이 귀한 분들의 앞날 위에 이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귀한 자녀와 청년들의 삶에 우리 아름빛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